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은혜의 초점 39번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의 로마서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는 그 서신의 말미에 자기의 생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을 몇 가지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그러면은 무엇을 잡으면은 마치 옷이 있으면은 옷걸개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당신의 생애를 잡아주는 한 단어가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 라고 묻는다면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황당 또는 고생, 생고생, 몰라요, 그저 살지요 로 끝나시지는 말지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에게 주시는 그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애는 내 인생은 내 아니면 내가 돌볼 사람이 없어요. 자식도 누구도 하나님도 내가 받아줘야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지금 내 생애에 대해서 과연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오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생애를 마무리 지으면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지으면서 슬쩍 지나가는 말이처럼 보이겠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생애를 잡아주는 무슨 힘으로 이 사람은 사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다. 라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를 조명해 보시며 내 생애의 화두는 뭐가 되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간에 고향의 친구가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그 친구는 아버님이 아주 유수한 의과대학의 교수님으로 아버님이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는 소원으로 부부가 아버님을 평생 모시고 산 친구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같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했고요. 그 어머님 교회 나오시고 소천하셨고 이제 아버님이 끝까지 이렇게 계시는데 보통 똑똑하시고 이렇게 야무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보내온 그 소식입니다. 그 친구한테 허락을 얻고 그 친구가 보내온 그 서신을 잠깐 몇 군데 발췌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몇 자 적습니다. 중략합니다. 퇴원 전날 한밤중에 침대를 툭툭 추는 소리에 눈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다가오라는 손짓을 해서 왜 그러시느냐고 했더니 난 곧 죽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이 두 마디를 하고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또 내용을 중략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떠올리며 서둘러 신앙 고백을 받자 하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초청해서 아버님 몸이 너무 연약해서 교회도 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교회에서는 아버님 휠체어를 끌고 오실 수 있도록 계단까지 다 없애고 새로 만들자는 계획까지 해도 도저히 오실 수 없는 형편이라서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받자 하여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예수님의 대속으로 당신의 죄사함을 믿느냐? 부활하여 천국 갈 것을 믿느냐? 그 너댓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감격적이기보다는 어리둥절한 느낌, 딴딴딴. 심지어 97년간의 그분의 거역함과 대적함이 이 2분에서 3분의 대답으로 해결되었는가 하는 감사에 앞서 의아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문 닫기 직전에 한 불쌍한 영혼을 억지로 천국에 넣어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 만에 제 앞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금은 집중이 안 되나. 맨 마지막에 제 친구가 보내왔던 부분이 이 의미를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친구가 적은 대로 은혜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은혜를 주었던 구원을 받았던 나를 건짐을 받았던 인생의 전환이 왔던 그 의미를 기억할 때에 나의 인격과 생애의 방향을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정말로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가 아니고요. 정말로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았고 또 바울이 그 자리에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자리 고린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스 지방에서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앞으로 펼쳐볼 때도 앞으로 헤쳐가야 할 세상도 정말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마에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던 그 고린도의 교회에게 또 고린도 전서 후서로 바울이 서신을 띄웁니다. 그 내용을 잠깐 또 발췌합니다. 그것을 들어보시면은 고린도라는 자리에서 편해서 마음이 그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띄우는 그런 거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게 딴 데 있으면서 편지를 띄울 때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발췌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가 하는 말입니다. 교인들에게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생도 수고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와서 사도라 그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접도 하고 대우도 하고 권위도 하고 밀어도 주고 그 말을 해주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좋았다고 받았다가는 취급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실컷 수고하고 자비량으로 다 고생하면서 하니까 정작 자기한테 대해서는 너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텐트 메이커라는 자비랑 선교사처럼 그를 그렇게 취급을 하고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의 권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사이에서 또 이렇게 배타적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도 섭섭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말씀을 가르친 복음의 이야기들이 바뀌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배경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좀 실려있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디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나간 사람같이 말을 하지만은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사방에 이 정도쯤 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우울증 약도 먹어야 되고 정신병원도 가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공포의 공황장애라 그러죠. 그런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쯤 되면요, 사람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고 환경에 시달려서 그저 이렇게 포기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끝에 결론이 뭔가 하면은 그 밖에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그 외에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 거는 말 안 한다 하더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씁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앞에서 얼마나 속상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결론이 오늘 처음 부분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격려할, 인카리지 할 만한 용기를 줄 만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게 빈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소망의 힘이 넘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만 평생 가면서 몇 가지 당해도 내 고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거기 따른 울분과 속상함을 평생 울어낼 수도 있는데 제가 다 읽지도 않았지만은 거기에는 유대인에게 50대에서 한 번 가만 49번의 매를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벌거벗음 당하고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 친구가 했던 말처럼 편지처럼 이 의미를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현재 닥치는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던 주님이 나를 건져 주었던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의미를 시간을 두고 때때로 심하다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에게 너희가 수고 많이 했지만은 너희들 가운데 기쁨이 없다.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회복하라. 그거입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은혜는 가만두는 게 아니고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은혜는 묵상입니다. 은혜는 기억을 상기할 때에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인생을 사로잡는 가장 중요한 기억이 어떤 것입니까? 어릴 때 고양이에게 핥힘을 당한 사람은 온 세계 고양이를 다 미워하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의 생애를 사로잡는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기억이 이런 기억이든지 저런 기억이든지 내가 하는 기억은 나를 현재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과거와 현재를 줄을 지으면 그것이 미래는 결정됩니다. 안 살아봐도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간다 결론 나온다 하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은혜의 회복은 방면된 시간 사건의 현장에서 관계된 사람의 현재에서 그때에서 그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옥으로 내가 떨어지든 내 인생이 정말로 징그러울 정도로 끝이 없을 정도로 떨어지든 그 순간과 그 전환을 기억하는 데서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어느 날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와 너는 내 자녀라고 품으신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되어 있는 나를 깨닫는 것. 바로 그 묵상 가운데서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현실은 가만히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서 소망의 힘이 생깁니다. 인내의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추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구원의 기억이 주는 힘으로 오뚜기처럼 생활과 인생의 원점, 은혜의 점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상 감사하며 상대에게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인자하며 배려하는 넉넉한 품성을 갖추었으면 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에서 과거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의 자리 그리고 내 인생을 오늘까지 여러분이 뭐라고 하셨든지 간에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신 것은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성취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과 그 자리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상기하고 기억하시면은 나의 인격과 생애의 변화는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나무만 가서 남의 흉내내고 갖다 놓으면은 그것은 꽃은 남보기 좋아서 꺾꽂이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좀 있으면 시들고 맙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은혜의 자리는 보냄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방향을 지옥으로 떨어지든 우리를 그냥 건지고는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마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천국은 생명이 당당하게 움직이고 생활하는 그런 자리이지 생명을 그냥 연명하는 식물인간처럼 목석처럼 그 자리에 자리만 그저 지키고 있는 버티는 생존이 아닙니다. 우리의 천국을 가장 최소한으로 낮추시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나는 할 것 다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한 번만 그저 아멘하고 천국 가면은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린다. 그래서 해보십시오. 천국 가면은 그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데요. 희생의 능력인데요. 거기 가서 봉사의 능력인데요. 속썩은 능력인데요. 평생 살면서 그거 한 번도 안 해봤고 중환자실에 가서 널싱홈에 가서 남의 도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숨쉬는 것까지 다 받아서 사는 사람 야 저 사람 팔자 너무 좋다 그거 부럽다 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있는 것도 그런 순간이 너무 싫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그런 거 없이 그냥 그저 하면은 누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소원입니까? 그것은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옵시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게, 돈 버시는 거 때문에 가시는 거 아닙니다. 계속 하시면은 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더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얼굴 표정 하나, 거기서 태도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는, 온돌방처럼 구들장처럼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요즘은 말로 전도하면은 안 듣습니다. 삶에서 생활로, 그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지나치면서 보고 난 다음에 감동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방 사람들, 이 복음이 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내 생애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는 것을 그것으로 정리합니다. 그가 사명을 견지할 수 있었고 그가 그런 정작 해주려는 은혜를 베풀려는 대상에게서요. 학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것, 무엇 때문에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은혜의 자리가 주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스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고 주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속상하게 하고 제일 많이 대접을 안 해주던 상대가 누굽니까? 식구 아닙니까? 내가 부모로서 해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한들 내가 아버지이기를 포기합니까? 어머니이기를 포기합니까? 아들이기를 포기합니까? 똑같은 원리입시다. 우리의 생애 최종 평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뤄놓은 사업장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함이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하고는 같이 병립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가다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자식, 가족, 그것이라도 내 생애를 최종 평가는 아닙니다. 그것만이라면 업적, 건물, 재산. 바울은 은혜로 받은 사명, 그 보냄으로 생애를 평가합니다. 여러분에게 맨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또는 주님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여러분이 고백하셨던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부에도 나왔던 강영기 선교사님은 자신이 불도 오랫동안 하셨다가 죽을 병 걸렸을 때에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셨던 분들이 그분 잡고 기도할 때에 그때 뜨겁게 하면서 죽을 병에 걸렸던 걸 회복하면서 그때의 그 자리에서 자기도 뭔지는 몰랐는데 선교에 관한 그 마음을 주신 것. 그게 30년,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거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당당히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나요? 내게 주신 천국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는데 제 친구 부부가 사명자로 함께 보내심을 받은 이방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97세 임종 2주 전에야 정말로 턱걸이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아버님이셨습니다. 기약도 없던 그 사명의 자리를 그 부부는 정말로 쉽지 않은 세월들을 은혜를 주신 파송의 자리를 평생 지켰습니다. 은혜의 사명에 충실했던 친구에게 다음에 만날 기회를 가지면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친구야, 나는 바울 같은 내가 내 친구인 것이 자랑스럽고 그 곁을 지켜준 내 아내 존경스럽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방 사람의 그 자리, 마음에 밟히는 자리, 주님 바라보시고 그 곁을 지키며 주님 앞에 가실 때에 그 사명으로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떠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310장 통일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